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지역에 9천여 명의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이들에 의한 대규모 추가 공격 위협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전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동부 지역에서 또다시 교전을 벌인 뒤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어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양측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은 어제 새벽 도네츠크 인근에서 박격포와 탱크의 지원 사격을 받은 천여 명의 친러 반군들이 공격을 가해 정부군 병사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군 측은 정부군의 공격으로 15명의 민간인과 전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에서 오늘 중국 태난먼 사태 발발 26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89년 6월 4일 태난먼 광장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중국 당국은 탱크를 앞세워 이를 유혈 진압해 수백 명에서 최대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홍콩 시민 수만 명은 빅토리아 공원에 집결한 뒤 가두 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콩은 오는 17일 직선제를 통한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콩 유권자들이 행정장관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장관 후보들은 중국이 임명한 후보 추천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오늘 태난먼 사태 발발 26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 당국에 태난먼 사태로 희생된 공식 사망자 수 공개와 현재 수감 중인 관련자들의 석방, 그리고 평화적인 기념식 개최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체포 중단 등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항소법원이 지난 2011년 민주화 봉기 과정에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시위대 살인 혐의에 대해 재판을 다시 진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앞서 재판 과정에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살인 혐의가 누락됐다는 검찰의 항소를 수용했습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29년간 장기 집권한 뒤 축출됐으며 지난 2011년 이후 수감 상태에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오는 15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정치 행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개봉박두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또 오는 6월 15일이라는 문구가 선거 웹사이트에 연결돼 있었으며 관련 내용은 스페인어로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아버지와 형이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최고의 정치 가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도 오늘 대권 재도전을 공식화합니다. 페리 주지사는 그러나 당시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방정부기관 세 곳을 없애겠다고 열거하다가 한 곳의 이름을 끝내 기억하지 못해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오늘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군사훈련장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하마스 측이 어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양측의 이번 공방으로 인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지지하는 하마스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어제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하마스 요원 한 명이 살해된 데 대한 보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양쯔강 여객선 전복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44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조대가 하루 만에 수십 구의 시신들을 인양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구조대가 전복된 배의 바닥을 뚫고 들어가 39구의 시신을 추가로 인양했다며 공식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여객선 탑승자 수가 456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구조된 사람이 14명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377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의 무력 위협에 맞서 미국은 최상의 억제 능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And it's precisely why we move to stay ahead of the threat.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때까지 대북 군사 억제와 압박, 외교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We have to apply the right mix of deterrence.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의 존재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북한의 주장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Satellite images show the prison camps. And we had testimony.
세계 식량 계획 WFP가 북한의 계속되는 식량난과 주민들의 영양 실조 때문에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s the plan. And they are in the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은 가끔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은 대체로 흐리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최첨단 군사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의 최근 잇단 군사적 위협에 대해 주한대사관은 물론 워싱턴 DC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4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런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최첨단 군사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it's precisely why we moved to stay ahead of the threat. We've
리퍼트 대사는 북한 위협에 앞서 나가기 위해 최첨단 군사 능력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도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맞선 첨단 군사력 배치의 사례로 최근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알래스카 기지로 옮기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해군 함정을 이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한 두 나라 군은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군사 능력도 향상됐다며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이런 발언은 미한 양국이 최근 한반도 배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도입을 시사한 이른바 4대 대미사일 작전 원칙을 수립한 사실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는 최근 공동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책자를 통해 미한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대응 능력을 조달, 배치에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선 무기체계에 유사시 사드를 포함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포함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북한은 남북대화와 육자회담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을 통해 외교적 노력에 참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북핵 문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함께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그리고 자유경제와 보편적 기본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 하에서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선 지금 양국 관계가 매우 굳건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도 아주 성공적일 것이라며 두 지도자가 인간적 친분을 재확인하고 동맹관계의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때까지 대북 군사 억지와 압박, 외교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 현재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며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진정한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북한이 최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북 간 대화 중단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린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올 1월 미국이 미한 연합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자신들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대화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절했다며 미국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6자회담 합의를 깨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현재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apply the right mix of deterrence, of pressure.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군사 억지와 압박, 외교를 적절히 섞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등 미한 군사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대북 제재와 인권 압박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 측의 외교의 문도 열어두고 있다고 러셀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대북 압박의 목표는 북한의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며 대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to bring North Korea's leadership to the realization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으며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대화 의지를 타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며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비핵화 약속과 의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핵 6자회담이 동북아시아 협력의 주요 사례이기는 하지만 보다 협력적이고 통합된 지역을 건설하기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등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네, 한편 이날 토론회엔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참석해 북한 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계속해서 김연호 기자가 다시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3일 북한의 도전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자들은 현재 상태로는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원하는 핵협상 조건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he wants talks on the premise that he doesn't have to denuclearize.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서 정치 경제적 보상을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허술한 대북 제재로 인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천영우 전 수석은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이란의 경우 외부 세계와 교류가 많은 중산층이 두텁기 때문에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problems are extremely difficult. They're politically contentious. The administration only has 2 years left.
북한 문제는 해결이 매우 어렵고 해법을 놓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산적한 다른 국제 현안에 몰두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토론자들은 북한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주문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994년 자신이 대북 핵협상을 맡았을 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이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problem does not get better, as they used to say, like fine wine, by leaving it alone. You know, it's getting worse.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뿐이며 확산 위험까지 안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북 협상은 미국, 한국, 북한 각국의 국내 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관철하는 데는 대단한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갈루치 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안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를 계기로 대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중단되고 대북 제재 강화로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협상에 나설 정치적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더 광범위한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think not just of negotiations, but as a broader strategy that includes negotiations.
핵 협상에 국한하지 말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 문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영우 전 수석도 외교야말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최선의 방법이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을 요구하기보다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대북 협상 의제를 비핵화에 국한한다면 북한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패한 국가로서 북한이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이 북한군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의장은 오늘 서해 최북단 연평도 주둔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북한군이 도발하면 주저 말고 가차 없이 응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 합참의장은 특히 합동전력을 운용해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 지원 세력까지 타격해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장은 이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북한 갈도와 주변 해역을 둘러본 뒤 인근 해상 고속정 전진기지를 방문해 북한군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11시 18분 20초를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부가 최근 교화소 당국자들을 내세워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 수용소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인들과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북한 당국의 주장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3일 미국의 친북 매체인 민족통신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북한 인민보안부 교화국 당국자들은 이 매체와의 대담에서 북한에는 죄 지은 사람들을 교양하는 교화소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 때도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부에서 운운하는 그 무슨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Satellite images show the prison camps and we had testimony which is quoted in the report.
위성 사진들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가 파악됐고 수용소 상황을 증언한 전직 경비병과 수감자, 수용소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COI는 북한이 4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14호 개천관리소와 15호 요덕관리소, 16호 명관관리소, 25호 청진관리소 등 4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국제인권 관련 정보를 청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6곳의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북한 내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아와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영유아 사례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광일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대표는 지난 3월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 당국에 자신이 수감됐던 요덕관리소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수감되었던 함경남도 요덕군 구읍리 서림천리에 있던 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있던 심철호, 윤양근, 안창남, 황성진 비롯한 여러 수감자들이 3년간의 수감 생활을 무엇으로 보상할 겁니까?
제22호 회령관리소 간수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범 수용소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일성이 그 교시가 있었어요. 정치범들은 3대를 멸하라는 그 교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를 다 이제 3대까지 잡아들이게끔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족이 다 잡혀들어.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즉각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 당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말입니다.
We join the Commission of Inquiry and the Special Rapporteur in calling upon the DPRK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political prison camps.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한 뒤 모든 시설을 해체하고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은 북한이 감출 게 없다면 유엔을 비롯한 인권 감시 단체들의 수용소를 즉각 개방해 북한 측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할 선수단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북한 선수단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북한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보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는 대회 참가자 등록에 115개국 1926명이 신청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참가 접수를 한 141개국 13,000여 명보다 적은 규모입니다. 특히 3월 당시 육상과 다이빙, 여자축구 등 8개 종목에 1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던 북한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개인 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4일 진행된 체조 조추첨식에서도 자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북한을 제외하고도 10여 개국이 선수 선발 등의 이유로 등록 연기를 요청해 왔다면서 추후 북한의 경기 참가 여부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10년간 개최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빠짐없이 선수단을 파견해왔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이지영 주무관은 국제대회 관례상 참가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좀 늦게 제출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개막하기 전날에도 개인 엔티를 제출하신 국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엔티가 지금 참가 의사를 지금 번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라고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원래 일반적으로 대회 개막 전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이 주무관은 또 조추첨이 끝난 체조 종목의 경우에도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힌다면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4일까지 최종적으로 참가 신청을 한 선수단 규모는 주최국인 한국이 6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 631명, 미국 591명, 중국 586명 등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한국 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중동의 7개 나라 491명도 대회 개인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동 국가 중 요르단은 41명, 레바논 78명, 아랍에미리트 55명, 팔레스타인은 4명이 등록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카타르 등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마감을 앞두고 등록이 몰린 데다 현재도 계속 참가 등록 신청이 들어오는 만큼 앞으로 참가국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과 북한에 있는 친지의 상봉을 앞당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실행에 옮긴 관련 조치들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은 3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 상봉을 우선시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해방 이후 70년간 수백만 명의 한인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졌지만 불행하게도 한국계 미국인들의 가족 상봉에는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호소를 담았습니다. 두 의원은 케리 장관에게 이들의 상봉을 앞당기기 위해 국무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보고서로 제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취해온 조치들을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4월 미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된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상기시키며 의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시행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친척의 상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도록 돼 있고 다음에 마련된 잠정 세출 법안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촉구하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6.25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랭글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처음 제출하고 지난해 11월 미 의회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기록영화를 상영하는 등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랭글 의원은 지난 3월에도 마크 커크 상원 의원과 함께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시해달라는 서한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 증혜원 가입이 북한의 반대로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43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안이 의제로 상정됐지만 북한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증회원 국가 28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는데 지난 2003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증회원국인 북한이 반대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한국의 가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철도협력기구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를 통한 대륙 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대표단은 본회의 직전 북한 대표인 전길수 철도상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전 철도상은 한국 가입안이 회의에 붙여지자 의제 상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투데이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11시 29분 40초를 지났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는 게 이유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의 프란시스 케네디 대변인은 3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eah, that's the plan. And they are in the process of extending it.
케네디 대변인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3년 7월부터 2년 시한으로 시작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영양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이 수주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네디 대변인은 최근 북한에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70%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5세 미만 어린이의 28%가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영양 부족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케네디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황해도 등 북한 8개 도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한 금액은 1억 3,700만 달러지만 6월 초 기준으로 실제 모금된 금액은 7,500만 달러가량으로 목표액의 5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케네디 대변인은 대북 영양 사업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데 2,80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을 광견병 고위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북한 여행할 때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피할 곳을 권고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보건부사나 공중보건국은 최근 발표한 국가별 광견병 위험 지침서에서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지침서를 발표하고 있는 영국 공중보건국은 전 세계 국가들을 광견병 위험이 없는 국가와 저위험 국가, 고위험 국가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고위험 국가로 분류됐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광견병 위험이 높은 나라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리적 여건에다 북한이 이들 나라들과 상황이 다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견병은 너구리나 여우, 박쥐 같은 야생동물이나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힌 상처를 통해서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는 위험한 전염병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공수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 번 발병하면 거의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에이즈와 더불어 치사율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독감과 비슷하지만 이후 정신착란과 신체경련, 환각 같은 심각한 징후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북한을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을 강력히 비난한 데 대해서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속한 예방조치로 피해를 막았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으로 미국의 생화학전 흉계가 드러났다는 북한의 주장에 직접적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탄저균 시료를 한국에 보낸 건 정례적 훈련의 일환이었다며 해롭지 않은 비활성 표본으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he sample was sent to the ROK as part of a routine training event and was thought to be inert and non-harmful.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VOA에 이번 훈련은 미한 양국 간 절차와 합의, 훈련 프로그램 테두리 안에서 조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료가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기존 절차에 따라 즉각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procedures, immediate precautionary measures went into place when we learned of possible exposures.
대변실 관계자는 탄저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원을 검사하고 의료 조치를 취했다며 공중 보건 위험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탄저균은 생물학 무기로 쓰이는 병균으로 인체에 침입하면 독소를 생성하고 면역 세포를 손상시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실수로 배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3일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을 맹비난하고 한국인들에게 반미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으로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에 검역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검역 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개성공단으로 가는 한국 국민들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열 감지 카메라를 지원해 줄 것을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왔습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마스크도 지원해 줄 것을 입주기업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안에 열감지 카메라 3대를 북측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장비를 지원해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열감지 카메라 3대를 북측에 지원했다 최근에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한국 국민은 하루 평균 400여 명으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가는 모든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만 발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개성공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20일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불과 보름 만에 환자가 두 자리 숫자로 급격히 늘어나고 이 가운데 두 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메르스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한국에서의 메르스 발병 소식을 처음 전한 이후 연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 인원 제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아직까지 개성공단 출입경을 북한이 통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의 북한 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이후 4개월 동안 외국인들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메르스는 지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면 38도씨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보이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유럽의 질병통제청에 따르면 2012년 4월 최초 환자가 보고된 이후 올해 5월까지 25개 나라에서 1,16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9명이 사망했습니다. 메르스는 중동 지역 외에도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중국 태난먼 민주화 시위 사태 26주년을 맞아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진상 규명과 학생과 시민들을 살해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군사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국제축구연맹 FIFA가 부패 추문에 휩싸인 가운데 FIFA 집행위원들이 1998년과 2010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예, 그럼 먼저 중국으로 가보죠. 태난먼 민주화 시위 사태, 벌써 26년이 흘렀군요.
그렇습니다. 태난먼 사태는 지난 1989년 6월 4일 이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민주화 개혁과 공산당 부패 청산을 요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를 군대가 유혈 진압한 사건이죠.
네.
26년이 흘렀는데요. 당시 학생 시위는 4월부터 시작이 됐고 5월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투쟁에 돌입을 했는데 위기를 느낀 중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지만 시위대가 저항하면서 결국 이 군대를 동원해서 유혈 진압했었습니다.
예, 큰 그 탄원먼 그 광장과 대로 앞에서 인민해방군의 탱크와 그 시위대가 이게 맞서고 있는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탱크 여러 대의 행렬을 시민 한 명이 막아선 그 사진은 아주 외신에서도 크게 보도됐고 지금도 올해도 26년 관련 사진의 기사에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군대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집계들이 있지만 천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숨지고요.
네.
이 수만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후 지금까지도 이 태난먼 사태와 관련된 논의나 집회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특히 이 매년 태난먼 사태 기념일 6월 4일을 전후해서 태난먼 광장과 당시에 이제 지방 주요 도시에서 동조 시위가 벌어졌던 곳들에서는 이 경계를 크게 강화합니다.
네.
올해 표정도 다르지 않은데요. 베이징 태난먼 광장 오늘 사진을 보니까 이 공안과 무장 경찰이 평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대거 배치가 됐고요. 이 광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광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닌데 금속 감지기들을 설치해서 검색을 강화했고요. 또 이제 중국은 태난먼 기념일이 다가오면 아예 이제 집회나 추모 행사들을 금지시키고요.
예.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택 연금을 시키거나 강제 여행을 보내는 등 통제를 강화하면서 외국의 인권 단체나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죠.
네. 이렇게 철저히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뭐 진상 규명은 사실 뭐 중국 안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이 이번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해서 그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한은 미국 조지아대에서 공부하는 구이라는 학생이 작성을 했고요. 또 10명의 유학생들이 공동 서명을 한 것인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나먼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지난 26년간 워낙 철저했습니다.
네.
뭐 인터넷에서도 테나먼 관련 검색어들은 다 이제 검색이 되지 않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태난먼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한을 작성한 유학생들은요. 태난먼 사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중국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진실을 공유하고 당시 태난먼 광장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개 서한을 쓰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
이 중국인 유학생들은 당시 학살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범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태난먼 사태를 잊거나 용서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철저히 통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런 중국 국민들의 동요를 우려한다. 뭐 이런 것도 좀 반영됐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 공개 소환 중국 내부에 퍼졌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검열이 어려운 PDF 형식의 문서로 이 공개 서한을 만들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일부 학생과 시민들 사이에 공유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사실 이를 반영하는 현상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중국 관영 매체가 이례적으로 공개 서한을 반박하는 사설을 실었는데요.
네.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황구시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황구시보의 영문판 신문이 글로벌 타임즈인데 이 글로벌 타임즈에 실린 사설에서 이 공개 서한이 이 유학생들의 공개 서한이죠. 중국의 현 체제를 공격하고 26년 전 태난먼 사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외부 적대 세력의 시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만약에 서한이 정말로 학생들에 의해 작성이 됐다면 외국에서 세뇌를 당한 것 같다고 적고 있는데 하지만 이 글로벌 타임즈의 사설 때문에 오히려 이 유학생들의 공개 서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생기면서 이 글로벌 타임즈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 사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이번에 그 태난먼 사태 26주년을 맞아서 입장을 밝혔죠.
네. 매년 이제 태난먼 사태 기념일인 6월 4일에 이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네.
미국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요. 중국 정부가 태난먼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활동가들을 풀어주고 태난먼 사태를 기념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뭐 사회 경제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정치적 수준 또 인권 상황은 아직까지도 열악하다 이런 게 국제사회의 입장인데요. 이 중국 정부 이번 태난먼 사태 26주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외부의 이런 진상 규명 또 사태의 재조명 요구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은 태난먼 사태를 1980년대 말에 벌어진 정치적 풍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나올 때마다 1980년대 말 중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풍파와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인도가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인도를 방문 중인데요. 오늘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났고 또 마노하르 파리카 인도 국방장관과도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새 전략 방어체계 협정에 서명한 것이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성과인데요.
네.
협정 내용은 뭐 지난 1월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 때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고 이번에 정식 서명을 한 것입니다. 두 나라 군사협력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이 두 나라 모두 중국의 군사력 확대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응한 해상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인도가 그동안에는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미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디 정부 들어서 국산 무기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국과의 안보 협정은 군사 기술과 무기의 공동 개발 또 생산을 통해서 인도의 국방태세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 단계라서 이번에는 생화학 방호 장비, 휴대용 발전기 같은 이제 소형 장비의 공동 개발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네. 앞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이 항공모함과 제트 엔진의 설계와 건조에서의 협력을 실행할 대화를 촉진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합의를 거쳐서 또 대화를 거쳐서 만약에 실행이 옮겨진다면 이 항공모함과 제트 엔진의 공동 개발은 두 나라 협력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행보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체제 들어서 군사력 확대를 더욱 빠르게 추진해 왔고요. 지난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향으로의 전략의 전환을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있죠. 특히 기존 방어에서 방어와 공격의 개념 또 국경 근처에서 먼 지역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해상의 경우에도 국방 목표를 근해 방어에서 먼 바다, 원해에서의 방어와 자국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해상 군사력 확대는 중국과 접한 인도, 또 미국에 모두 이제 우려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국의 해상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 카터 장관도 이번에 이 미국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인도의 해군 기지를 직접 방문했는데요. 그만큼 해상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두 나라가 이참에 해상 연합 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죠?
네, 이번에 또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카터 장관이 인도에 양국 해상 연합 훈련에 앞으로 일본 해상 자위대를 초청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인도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해상 훈련에 일본이 참여한다면 미군과의 안보 협력을 이유로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인도양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인데 앞서 일본도 최근에 방위 규정을 재개정하고 자위대의 활동 영역에 제한을 사실상 거의 없앴죠.
한 번 더 시각 11시 48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이번엔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운동이죠. 이 축구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부패 사건 관련 속보인데 FIFA 집행위원들이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고요?
네, 이 척 블레이저 전 FIFA 집행위원이 미국 법정에서 앞서 이제 비공개로 진술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것입니다. 미국 네. 검찰에 의해서.
네.
블레이저 전 위원은 미국 시민이고 20년 가까이 이제 FIFA 집행위원 아주 국제축구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위치죠. 집행위원을 지냈는데 공개된 진술서를 보면 미국 뉴욕 법원에서 10건의 부패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과 다른 집행위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월드컵인가요?
블레이저 전 위원은 1998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집행위원들이 뇌물을 받았고 또 2010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때도 다른 집행위원들과 뇌물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네.
예, 98년 월드컵은 프랑스, 2010년 월드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각각 열렸죠.
네.
또 이 블레이저 전 위원은 미국 검찰과 플리길티라는 것을 했는데 이건 이제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 협조하는 대신에 처벌을 경감받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블레이저 전 위원이 이 피파 관계들과의 대화도 녹취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그동안 수사에 협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스위스 당국도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둘러싼 그 FIFA 고위 관리들의 부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가요?
네, 앞서 스위스 수사 당국이 이미 개최지 선정이 끝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네.
이미 스위스 취리에 있는 FIFA 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아직 기소를 한 단계는 아닌데 최근에 사임 의사를 밝힌 제프 블라터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의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러시아, 카타르 뭐 이 월드컵 이제 경기들이 남아 있는데 개최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요.
유럽 언론들을 중심으로 지금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이 아직은 선정 과정의 부패 혐의에 대한 이제 재판과 조사가 벌어지는 과정이고
네.
이 게다가 러시아와 카타르 모두 이미 이제 월드컵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재선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요. 또 만약에 이제 새로 들어설 현재 FIFA에서는 재선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네. 네.
만약에 새 집행부에서 재선정에 나설 경우에 이 양국의 반발이 굉장히 강력하겠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뷰이 뉴스 투데이 3부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 26도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기온 22도 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와 개성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1도, 개성은 최저 16도, 낮 최고 26도. 함경북도 보겠습니다. 청진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18도. 함흥은 내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1도. 강원도 원산 역시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17도. 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양강도 해산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기온 15도 되겠습니다. 자강도 강계와 희천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강계 낮 최고 16도, 희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영곤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끝으로 뷰의 한국 저녁 방송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지역에 9천여 명의 러시아군들이 들어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이들에 의한 대규모 추가 공격 위협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전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동부지역에서 또다시 교전을 벌인 뒤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어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양측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는 어제 새벽 도네츠크 인근에서 박격포와 탱크의 지원 사격을 받은 천여 명의 친러 반군들이 공격을 가해 정부군 병사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군 측은 러시아군 정부군의 공격으로 15명의 민간인과 전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에서 오늘 중국 태난먼 사태 발발 26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89년 6월 4일 태난먼 광장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중국 당국은 탱크를 앞세워 이를 유혈 진압해 수백 명에서 최대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태난먼 사태 발발 26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 당국에 태난먼 사태로 희생된 공식 사망자 수 공개와 현재 수감 중인 관련자들의 석방, 그리고 평화적인 기념식 개최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체포 중단 등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항소법원이 지난 2011년 민주화 봉기 과정에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시위대 살인 혐의에 대해 재판을 다시 진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앞서 재판 과정에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살인 혐의가 누락됐다는 검찰의 항소를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재판 일정을 오는 11월 5일로 정했습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29년간 장기 집권한 뒤 축출됐으며 지난 2011년 이후 수감 상태에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오는 15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정치 행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발표 임박이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는 또 오는 6월 15일이라고 적힌 문구 등이 선거 웹사이트에 연결돼 있었으며 관련 내용은 스페인어로도 게시됐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아버지와 형이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정치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도 오늘 대권 재도전을 공식화합니다. 페리 주지사는 그러나 당시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방정부기관 세 곳을 없애겠다고 열거하다가 한 곳의 이름을 끝내 기억하지 못해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오늘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군사훈련장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하마스 측이 어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지지하는 하마스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어제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하마스 요원 한 명이 살해된 데 대한 보복이었다며 유대인들에 맞선 항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이번 공방으로 인한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양쯔강 여객선 전복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44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조대가 하루 만에 수십 구의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구조대가 전복된 배의 바닥을 뚫고 들어가 39구의 시신을 추가로 인양했다며 공식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여객선 탑승자 수가 456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구조된 사람이 14명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377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현재 중국 당국은 여전히 배 안에 있을지 모를 생존자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